이 로마서라는 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에서 58년경 사이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서신입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시점이고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 나중에 이렇게 수감이 되어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그동안 그가 방문하지 못했지만은 여러 성도들로부터 들어온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듣고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글을 작성하여서 로마 교회에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친할까요? 아니에요. 알력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어로, 신학 용어는 유대오 크리스천이라 부릅니다. 유대오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사이에 갈등과 알력으로 로마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연히 그 로마서의 내용은 양파 간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봉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계층들이 모인 현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없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든지 이런 갈등으로 상처난 심령들을 교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아울러 훨씬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배우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지하철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자리에 앉자마자 교회 일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이 청년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소리를 퀵 질렀습니다. 세인들의 눈에는 교회가 뭐예요? 싸우는 집 이렇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교회 다툼 가지고 열차 안에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계층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는 서로 뜻이 같아져야 한다. 6절에는 교회 모든 멤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7절 말씀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받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말씀에도 박으라 그랬다고.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박으라. 아, 성경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받으라. 억셉트라는 거죠.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받으라고 박으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그리 많은가 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조건 없이 영접해야 하는 근거가 뭘까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와 다른 이웃을 우리가 용납해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께서 땅 위에 계실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만나야 할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나누어 두셨던가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만 가까이 오게 하셨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눌려지는 율법을 모르기에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세리계층들, 창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기꺼이 만나주지 않았던가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래요. 저 사람 딱만, 저 사람이 내인데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될 건가? 이거를 빨리 머릿속으로 회전해서 결론을 내리고 별 볼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내인데 유익을 끼칠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을 두고 내 편을 삼으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교회 밖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라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도 그런 예수의 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는 성차별이라는 게 있고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고 학벌차별, 빈부차별, 이런 차별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차이만이 존재합니다. 차이는 있으되 차이 말입니다. difference 이거는 존재하나 discrimination 이거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 사회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백인들이 모여있는 congregation, 교회 안에 흑인이 그 동네 이사와서 교회 딱 들었더니만 백인 집사가 가로막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분통이 터져서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했더니만 아, 주님이 또 나타나셨네. 기도 중에 야, 왜 울어? 주님이 물으시길래 아, 나 이 교회 들어가 예배 드리러 왔더니 백인 집사님인가 그분이 나를 막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야, 나도 아직 거기 못 들어갔어. 그래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이 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웃이 나보다 잘난 이웃을 만날 경우에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웃이 나보다 못났을 경우에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붙입니다. 내 이웃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말, 이거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요. 정말 내게는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가 돌이켜서 변화되었다는 증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그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실 때 조건을 세우고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받으실 때 조건 없이 선택했습니다. 조건 안 내세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참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시간부로 졸업하고 떠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하셨나요? 너 참 죄 많이 지었는데 지금부터 죄 안 지으면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조건을 내세우고 우리를 불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죄인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불러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값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십자가 앞에 온 우리들은 이런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찾아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들은 따뜻하게 맞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처음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 옷차림이 어째 저 모양이야?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의 강사를 모셨는데 옆에서 아유 옷이 보니까 완전 그때 보신 분 계시나요? 아 근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 사람이 많았대요. 옷차림이 어째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 말하는 품새가 어째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저 얼굴 보니 우리와는 완전 딴 세상에 놀다가 온 것 같아? 그러면서 거리를 두거나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스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딱 들어오면 전부 다 눈을 이렇게 탁 두고 이렇게 바라보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 논쟁이 붙습니다. 저 사람 교회 받아들여야 되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 싸웁니다.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100번 나간 죄인이 있고 50번 나간 죄인이 있고 10걸음 나간 죄인이 있고 다 죄인입니다. 처음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의 과거 이력을 추측하면서 캐내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교회 밖에서 막 광풍이 도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소문을 몰라요. 참 좋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큰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머쓱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사우나 시설이 있는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갈 때 무슨 기분이에요? 머쓱한 기분. 그런 기분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치 집과 같이, 집 같은 교회, 집과 같이 평안함을 먼저 교회 멤버가 되신 분들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말입니다. 집과 같은 평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서정을 갖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열방, 열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온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회는 아주 아주 함께 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지옥에 뗄감, 지옥에 불 있잖아요. 불을 뭘로 지피는가? 이방인들을 뗄감으로 사용해서 불을 지핀다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 비록 로마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지만은 그런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로따로 놀지요. 그런 예수의 십자가는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깊고 높은 적대감을 제거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높여 있는 담벼락 때문에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분리대를 제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2000년에 제거해 놓았는데도 계속해서 그 허물인 자에 또 세워요. 또 세워. 분리대를. 예수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물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된 한 사람이 되어 화평하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벼락을 치워버렸는데 우리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학연, 지형, 뭐 경제력 이런 거 가지고 담벼락을 또 세워놓잖아요. 한국 같은 데는 지방색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전라도 사람 안 가요. 전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경상도 사람이 안 가요. 이 지방색들. 미국에는 인종.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현대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끔 요구하십니다. 그거는요, 하나가 되라는 거는 내 개성 다 버리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성 갖고 있지만은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잖아요. 한 알갱이 알갱이가. 그렇지만 모여서 하나의 멋있는 그림을 나타내듯이 이런 모자이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지녀 있지만은 그러나 한 교회 공동체가 조화와 화목을 가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라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다 깎이고 녹아져서 똑같은 군인의 군인이 똑같은 군인이 되듯이 그거 되라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특성과 개성과 특질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는데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평안이에요? 자, 무슨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설격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잦아지게 되면 우리는 뭘 느껴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깊은 심연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헤어나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은 벗어나지 못할 때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과 함께 절망이 엄습합니다. 이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감은 교회 밖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마른 뼈처럼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로 깊고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절망한다 할 때 절망이라는 단어 뜻이 달라져요.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절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편,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늘마저도 닫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절망을 느끼는 그 현장에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들면 그 하늘에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비치지 않는 금은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더더욱 빛나게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소망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오면 저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절망 전어머, 죽음 전어머의 세계를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 고통을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 저 너머의 세계, 죽음 저 너머의 세계, 이 세계는 소망의 세계인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의 세계, 잠시 잠깐 후에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절망, 저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이 열릴 때 절망 저 너머의 세계를 확연히 볼 수 있고 넉넉하게 절망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는 허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상의 세계입니다. 허상은 거울에 비친 것은 허상입니다. 거울이 깨지면 거울에 비친 상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리창 저 너머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입니다. 유리창이 깨져도 저 바깥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실상이기 때문에. 인생이 죽음 저 너머의 세계, 저거는 허상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내 유리창이나 또 거울이 깨질지라도 죽음 저 너머의 세계는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세계로 죽음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한 번이라도 힐끗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며 그의 뒤를 쫓아갈 것입니다. 왜?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만약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 능력은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려고 하는 걸 뺏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못 맺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 이런 분들도 들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정수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 포로로 잡은 독일군 병사들을 철조망을 치고서 막사에 수용해 놓았습니다. 이만큼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군의관들이 독일군 포로들의 건강을 체크했을 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밥을 주어도 먹지를 않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누워있기만 하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아주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때 잘 주는데 왜 그렇게 쇠약해가는지 그 병의 원인과 이유를 군의관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관들은 그 병을 뭐라고 명명했어요? 철조망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절망이 생겨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같은 철조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철조망병에 안 걸린 포로들은 어째서일까요? 그들은 철조망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철조망 저놈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몇 년 후면 철조망 저놈에 있는 자유를 그리면서 소망이었기 때문에 철조망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을 이길 힘이 소망에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산 소망입니다. 소망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줍니다. 소망의 출처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 맺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 밖 세계에도 성차별, 인종차별 등을 용인하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차별을 용인해서는 안 되지만은 차이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재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기에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수를 안 써요. 철치즈라 안 쓰고 단수를 씁니다. 철치 단수. 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었기에 우리도 나와 다른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었기에 나도 나의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으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주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그 성품들 얼마나 닮았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대했습니까? 혹시 배척하며 무시하며 경멸하며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받으라 했던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꺼이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심령 자세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점점 고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 풍성하게 오늘 부어주셔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소망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며 닮아가는 일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평생 동안 이 작업을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에 있는 줄 나오니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열려진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어려진 영안들이 하나님 밝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조금 이후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현재 모든 슬픔과 현재 모든 좌절과 절망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나와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얼마나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낸가에 두게 만들어 주시고 업적이나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영혼이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의 형상을 방사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죽음도 너머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는 변화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저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좌절과 실패와 절망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